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적 도발을 가속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기존의 방위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위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베 총리는 올해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자신의 헌법 개정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VOA와의 인터뷰에서 용감한 이란 국민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는 이란 곳곳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이란 국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관리는 VOA에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나 단체 등의 행동을 취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높은 물가와 실업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지금까지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시위대 4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터키 국영은행의 고위 간부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이란을 도운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터키 국영 할크뱅크의 메흐메트 하칸 아틸라 부사장은 이란 금거래상 등과 공모해 금과 식량 거래로 위장해 이란의 자금 이전을 도운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4주 동안의 심리를 거쳐 아틸리에게 적용된 6개 혐의 가운데 은행 사기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스티브 배넌은 나와 내 대통령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가 해임됐을 때 그는 자리뿐만 아니라 정신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배넌 전 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하기 시작한 직원이었다며 대선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일축했습니다. 배넌 전 보좌관은 최근 출간한 분노와 화염 트럼프의 백악관이라는 책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이루어진 트럼프 후보의 아들과 사위 등과 러시아 측의 만남은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배넌 전 보좌관이 선거 캠프에 참여할 때 서약한 비밀 준수 합의를 어겼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험담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넌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활약한 뒤 수석 전략가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노 백악관 보좌관 등과 갈등을 겪다 지난해 8일 해임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적어도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시리아 수도 인근 동부 구타의 미스라바 마을에 폭탄 4개가 투하돼 건물이 파괴되면서 10여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와 관련해 여성 11명과 어린이 1명이 사망자에 포함됐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러시아와 이란, 터키의 중재로 동부 구타 지역에서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경고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불필요하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 연기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경고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가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3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북한 정권이 잘 새겨들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의 핵 위협에 단호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3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경고한 건 미국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위협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America will not be bullied. America will not be threaten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펜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웃인 한국에 손을 뻗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고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위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김 위원장의 위협에 대해 나도 핵단추를 갖고 있고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며 내 버튼은 작동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한 뒤에야 이제 말 그대로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일부 대응 움직임을 보게 됐다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They're doing more than ever before to isolate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을 자신은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he capacity to defend our people far beyond.
이 발언은 미국이 북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미국 국민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란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욕을 포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평화로운 해법을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에 맞대응한 것과 관련해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단추 발언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대통령 업무상 과실이라 표현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평화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외교를 시도할 신선한 기회를 낭비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이러한 말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신뢰할 만하고 직접적인 외교적 캠페인에 즉각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엄격한 경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협에 대해 헐벗고 굶주리는 김정은 정권의 누구라도 그에게 알려달라며 나도 핵 버튼을 갖고 있고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전날 육성 신년사에서 미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 앵겔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번 발언이 전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앵겔 의원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극도로 중대하지만 핵무기에 대한 결투는 핵 재앙이나 재래식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트위팅과 호언장담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앵겔 의원은 그러나 비판 대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북한의 핵 야망을 둘러싼 외교 관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카딘 의원은 이날 CNN 방송의 뉴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남북 대화 제안에 기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대화 제안을 보충하거나 이끌기 위한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 외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정권의 침묵과 안일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북한 관련 트위터 발언 등도 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트위터 활동이 북한과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I think what didn't help was the complacency and the silence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is is a president.
샌더스 대변인은 3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정권의 현실에 안주하려던 행동과 침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끄는 성격이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핵단추 트위터 발언이 북한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t's taunting to stand up for the people of this country. I think what's dangerous is to ignore
미국인들을 위해 앞장선 것은 조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위험한 것은 지속되는 위협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임 정권이 북한이나 이란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했다면 지금 이 엉망인 상황을 뒤처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Our policy with North Korea has not changed. We're fully committed to continuing to apply.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은 한국을 비롯한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핵 단추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핵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미국인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의 정신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of this country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mental fitness of the leader of North Korea.
북한의 지도자는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미사일을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겁을 먹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일부 유엔 기구들이 제재 위반을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활동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해 일부 유엔 기구들로부터 북한과 연관된 활동에 대한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일 공개한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들이 대북 제재 위배 여부를 확인받고자 했다며 이들 중에는 북한의 기술 지원을 제한한 기구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안보리는 지난 한 해 4차례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원 사업을 벌이는 유엔 기구들도 제재 위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들 기구들의 요청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130개 나라와 관련 기관들의 282번의 연락을 취하는 등 과거 어느 해보다도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0여 회 연락을 취했던 2016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겁니다. 또 지난해 위원회는 4차례의 비공식 회의와 2차례의 공개 브리핑, 5차례의 지역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역시 과거에 비해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1177개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과 위원회, 국제기구 등에 보내면서 제재 이행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19개 나라를 지난 한 해 방문해 조사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위원회 활동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참여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105개 나라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단일 이행 보고서로는 처음으로 100개 나라를 넘겼습니다. 아울러 2325와 2371호 역시 각각 94개 나라와 43개 나라가 보고서를 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는 38개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고 대북 밀무역을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일부는 확인이 됐고 일부는 의혹이 불거진 수준입니다. 가령 중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석유를 환적했다는 의혹은 미 재무부가 위성사진과 함께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현행범으로 걸렸다며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유입되도록 계속 허용하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박이 석유 환적에 개입했다고 해도 이것을 중국 당국이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문제의 중국 선박이 중국 당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설사 민간 기업 차원의 불법 행위라고 해도 중국 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안보리 제재 이행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직접 나섰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예,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보수 우파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공산당의 기밀 문건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북 교역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중국 당국이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기밀 문건은 북한의 6차 핵실험 12일 뒤인 지난해 9월 15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대북 지원과 교역을 이어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중국이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한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헛수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앞서 제기된 선박 간 환적이나 당국 차원의 비밀 지원 외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도 대북 제재의 큰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둥 등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에서는 꽃게 등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이 여전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대북 밀무역 단속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대북 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정보기관 등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제재가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심지어 북한 군부까지 압박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대체로 중국이 제재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한 의혹들은 내용이 과장되거나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내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매체가 입수했다는 공산당 내부 문건에 대해 위조된 가짜 문건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미 재무부의 발표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북핵 교착 국면의 책임을 중국에 씌우려는 적대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선박이 잇따라 억류된 가운데 이들 선박의 실제 운영회사는 모두 중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 저장소가 있는 북한의 항구에서는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억류한 코티호의 소유회사는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 매니지먼트입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코티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다렌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운영주가 중국 회사였습니다.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의 주소지는 랴오닝성 다렌 중상구였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역시 중국의 국가번호인 86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각 선박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는데 이때 운영회사의 명칭은 물론 국제해사기구 번호와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코티오는 지난달 22일 한국 평택항에 억류될 때를 비롯해 지난달 17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이 운영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은 코티오를 비롯해 최소 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코티오와 글로벌 드림호, 코야호는 파나마 선적이었고 페이스호와 킴벌리호는 홍콩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소유 선박들을 운영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에 억류된 또 다른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역시 홍콩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회사는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운영회사는 라이트하우스 쉼 매니지먼트로 주소는 광둥성 광저우 판이구였습니다. 뷰에이는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 남성과 연결이 됐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유류 운반선인 코티오와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등과 만나 정유 제품을 넘긴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지난 10월 북한 선박 3정 2호에 정유 제품 600톤을 건넸으며 코티오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와 항적이 유사해 유류 거래 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지난 31일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타이완 기업이 임차한 선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중국 회사의 소유인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건 타이완 기업이란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타이완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그룹은 마샬 제도에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고 같은 결의를 통해 북한에 판매한 정제유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한편 양과 금액을 매달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유류 운반선 예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유류 제품이 공급된 의혹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지만 1일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금액을 보고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유류 저장소가 있는 남포항에서는 배들의 움직임이 관측돼 해상 유류 거래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을 통해 남포의 유류 저장소와 인접한 항구에 지난달 11일과 19일, 27일, 31일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최소 4척의 선박이 입항과 출항을 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11일 사진엔 비어있던 지점에 19일 약 80에서 90m로 추정되는 선박이 등장했고 27일엔 같은 자리에 길이가 더 짧은 선박이 들어섰습니다. 또 31일 사진에선 새로운 선박이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맞댄 형태로 정박해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실은 것으로 전해진 지난해 10월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0월 8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약 90m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지만 19일에는 해당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4일 이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가 3일 만인 27일엔 다시 빈자리가 됐습니다. 다만 27일 사진에는 새로운 선박이 또 다른 자리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선박의 움직임만으론 실제 유류 거래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이 북한 내부 운송 등에 동원됐거나 유류와 상관없는 물품을 실어 날랐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 항구들에서 최근 선박의 정박과 출항이 크게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분명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항구에는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7개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지만 이후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 항구의 선박 저반 시설도 계속 확충돼 선박 여러 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제재도 해보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막을 만한 방법은 있는 건가요?
Well, I mean the possibility is that North Korean regime recognizes that the continued pursuit of
북한 정권 스스로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는 걸 인식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강압적인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힘은 중국의 손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끊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이런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고요.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 목록은 꽤 깁니다.
최근 선박 두 척이 유류와 관련한 대북 제재를 위반해 억류되기도 했죠.
But that's why everybody needs to do more. You've seen South Korea just interdict two ships and impound two ships.
그래서 더더욱 모든 나라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두 척의 선박을 차단하고 선박 두 척을 억류한 걸 목격했습니다. 또 새 유엔 결의는 지속적으로 불법 무역을 가능케 한 운송 회사들에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듯 중국은 북한을 향한 강압적인 경제적 힘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은 중국이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익에 따른 행동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이전과는 다른 결론을 내도록 하는데 가능합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중국이 바뀔까요?
China recognizes that the situation has changed fundamentally.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한 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스스로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세 가지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용납되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쌍중단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쌍중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중국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진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이 이번 문제를 북한과 전 세계 사이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에는 북한 대 중국이라는 구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인식한 겁니다. 이는 비확산 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협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비슷한 방식으로 무장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스스로가 강압적인 경제적 힘을 통해 이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의 결정이 작용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해진 더 많은 제재들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저는 북한이 지도부와 일반 주민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권은 주민들의 굶주림에 관심이 없는 듯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제재를 걱정하기는 할까요?
You have different portions of the population North Korea obviously. You have the elites in Pyongyang.
자국민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북한에는 분명 엘리트, 즉 나머지 주민들의 고통을 통해 편안한 삶을 사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군요.
They are, but those are the people that have to be affected by these sanctions.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to conclude.
그렇긴 합니다만 이들 엘리트 내에는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계속해서 핵무기 추구와 같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재가 그들에게는 막다른 길인 셈이죠. 물론 북한 정권 안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에선 지도자 김정은이 화학무기를 써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경기장에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공포로 가족을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주민들을 미국과의 전쟁으로부터 혹은 전 세계 대북 제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할 것 같진 않은데요.
Well, I mean, can you can't fire a missile without fuel, can you? And North Korea.
그렇지만 휘발유 없이 미사일을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휘발유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더욱 공격적인 방식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를 따르는 겁니다.
핵무기를 쏠 기름이 없다고 해도 한국을 향한 재래식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북한이 가진 군사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Well, it, of course, this is what North Korea has done, right? Over the years, has held
지금껏 북한이 저지른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수년간 북한은 한국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953년 이후 미국이 한국 땅에서 북한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런 무기를 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뭐라고 주장해왔나요?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실패한 체제 아래에서의 통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자위적인 목적뿐 아니라 강압적인 목적, 즉 공격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에 전혀 대항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Well, it's been three generations now of leadership who systematically brainwash.
체계적으로 자국민을 세뇌시킨 지도자가 3대째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를 차단해 왔습니다. 일단 정보가 북한 사회로 침투한다면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미국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로 이해 안 되는 북쪽 정권을 향해 문을 열려는 노력을 꼽습니다. 물론 이는 북한을 가장 두렵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신년사에서 한국의 이화적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국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고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동시에 핵 버튼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anybody who thought that that speech was reassuring was drinking too much champagne over the holidays.
당시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겁니다. 근본적으로 김정은이 말하고자 한 건 방금 요약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큰 우려 사항입니다. 제 생각엔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도발적인 행동, 특히 그가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동맹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Well, what we have to do is prepare for a broad range of options for the president, and those include military options.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선택지가 포함될 것이고요.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또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그런 선택지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을 해야 하겠죠.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 북한 비핵화를 강제로 이끌어내야 한다면 미국은 그런 선택지들을 꺼낼 것이고 이에 따른 위험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군사적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Well, of course, I'm not going to discuss military plans, but those plans exist.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맥메스터 보좌관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 고위 임원인 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인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루드 지명자는 20여 년간 방위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북한 문제에 있어 강경한 방위 전략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3일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81표, 반대 7표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책 담당 차관은 장관과 부장 간에 이은 서열 3위의 요직입니다. 북한 위협 등 국가 안보와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책 수립과 조정 사안을 국방장관에 직접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선임 부사장인 루드 지명자는 지난 20여 년간 방위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다뤘습니다. 1980년대 중반 중앙정보국에서 분석가로 활동하며 11년간 북한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국방부 외교정책 부차관보로 활동하며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정책 수립을 도맡았습니다. 또 국가안보회의에서 확산방지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이어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차관보, 군축국제안보차관대행을 거쳤습니다. 루드 지명자는 북한 관련 방위 문제에 있어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루드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이란 테러리즘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최우선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타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드 지명자는 군사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떤 국방 전략을 지지하느냐는 상원 의원의 질문에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격퇴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적국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능동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유연성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의 미군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과 합동 훈련을 늘릴 뿐 아니라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공격 자산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의 잠재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관으로 인준되면 주한미군 미 태평양 사령부와 미 통합군 사령들과의 상담을 진행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자산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드 지명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에 매우 회의적이고 강경 노선을 선호했던 인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10년 1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 내부에 북한과의 협상을 꺼리는 당국자들이 많다며 당시 국가안보회의 선임연구원 겸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존 루드를 지목했습니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루드 지명자 인준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넘겨졌으며 대통령의 마지막 검토를 거친 뒤 차관으로서의 공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 연기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미한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한 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남북 대화 재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핵 문제 공조와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는 그간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접견에서 네퍼 대사대리와 브룩스 사령관의 협조하에 지난해 한미정상의 성공적인 상호 방문과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도 한미가 협의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재전이 되도록 미국 측이 선수단과 고위대표단 파견뿐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퍼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새해에도 한미동맹이 재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여러 도전 과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접견 모두 발언에서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와 분리돼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My president has made it clear in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s message.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 대화로도 이어지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공동 노력과 분리돼 진행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네퍼 대사대리는 미한 동맹을 위한 한국 당국의 공조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and your team did for the alliance last year. It's you mentioned collaboration and we very much share your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대한 염원과 함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을 거듭 옹호하는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6자회담 등에서 존재감이 없던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적극 감싸고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렉 브루미스트로프 러시아 북핵 담당 특임대사는 2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와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3개월마다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도 잘못되고 해로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옹호하는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y look at it as a possible way to reduce the U.S. factor, the U.S. prestige in North Korea.
힐 전 차관보는 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근 행보는 우선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훈련을 중지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약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6자회담 당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 시점이 오면 러시아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We always imagined that if we got to the point of dismantling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that at that point they could be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적이 없던 러시아가 갑자기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연일 대북 제재 무용론을 부각시키고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일부러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에 러시아의 중재 역할 제안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Russians would like to restore a position in East Asia which they enjoyed before the collapse.
소련 붕괴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지위를 다시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환영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 don't see much likelihood that Russia's services as a mediator will be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중재 역할에 더욱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Russia really wants to promote a peaceful solution on North Korea, then I think
아이논 전 특보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자리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모어 전 조정관은 러시아가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다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Russia is really the least important party in the six-party talks. Mainly because Russia doesn't
6자회담 3차 회담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러시아가 협상 당시에도 북한에 도움을 주는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불과 한 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조립 건물을 완성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성 15형 발사 때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은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것과 크기와 모양이 일치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위치한 3월 16일 자동차 공장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조립 건물로 추정되는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위성사진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11월 21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트럭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중앙 앞부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로 약 35m, 가로 15에서 18m며 건물 윗부분에는 크레인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높이는 약 35m로 추정되는데 그림자만 보더라도 파란 지붕의 자동차 공장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과거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주차된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은 이 사진이 찍힌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11월 29일 평성 일대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 3월 16일 공장에서 미사일 조립과 이동식 발사 차량 탑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물에서 ICBM을 조립한 뒤 공장 내부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옮겨 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글로브가 같은 장소를 포착한 지난해 10월 24일 위성 사진에는 건물 자재로 추정되는 물품만이 가득할 뿐 이 조립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한 달이 채 안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위성사진 분석가는 3일 BOA에 해당 건물을 짓는 데 한 달도 안 걸린 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견된 건물이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마련된 조립 건물과 모양과 크기는 물론 크레인의 위치까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에는 3월 16일 공장에서 확인된 조립 건물과 유사한 모양의 건물이 발견됩니다. 이 건물 맨 윗부분 역시 크레인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고 좀 더 낮은 높이의 건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조립 건물은 미사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고 미사일을 들어올려 조립을 돕는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 내 사업 중단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여전히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 내 사업을 중단했고 앞으로 북한에서 철수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오라스콤의 마날 압델 하미드 대변인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미드 대변인은 오라스콤이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에 연결 재무제표에서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고려링크를 분리했고 북한에 어떤 새로운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미드 대변인은 오라스콤이 북한 내 전화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일본 정보 당국을 인용하며 오라스콤이 지난해 11월 초에 북한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완전 철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오라스콤은 북한 철수 절차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현재까지 사업 중단 결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12월에 북한과의 합작으로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회사를 설립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한 해 동안 9만 1천 명에 불과했던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는 2012년 1월에 100만 명을 넘었고 2013년 5월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그 이후 공식적인 가입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후스위트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마케팅 업체 위아소셜은 지난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7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통계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북한 통계에서 2016년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61만 명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그동안 북한 당국의 규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북한 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억 달러의 영업이익금을 외부로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오라스콤은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내 또 다른 휴대전화 사업체를 합병하려 했지만 합병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북한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밀가루 수입은 2017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중국으로부터 총 18,714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3,385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5.5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전달인 10월 13,267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서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곡물별로는 밀가루가 전체 곡물 수입량의 94%인 17,505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쌀, 전분, 옥수수 순이었습니다. 특히 11월 밀가루 수입량은 올 들어 최대 규모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량은 15만 2,586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만 8,805톤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1월까지 누적 곡물 수입액은 5,8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입니다. 곡물별로는 밀가루가 6만 1,190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5만 218톤, 쌀 3만 4천여 톤, 전분 6,700여 톤 순이었습니다. 이는 쌀이 4만 2천여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밀가루 7천여 톤, 옥수수 3천여 톤을 수입했던 2016년과는 대조적입니다. 권태진 원장은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쌀을 구입해서 섭취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그 시장 활동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또 시장을 통한 그 수입이 줄게 되면서 쌀을 소비하고 싶지만은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싼 옥수수라든지 또 밀가루나 이쪽으로 이제 가실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밀가루 수입이 급증한 것은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곡물을 수입한 것은 무엇보다 이모작 작황과 가을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군사적 위협도 커지면서 곡물 비축 수요가 자연히 증가했고, 중국의 국경 감시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FAO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도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권 원장은 올해 식량 수급 상황은 비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또 곡물 생산의 저조, 이런 상황은 2018년도 곡물 식량 수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1월 총 426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한 총 비료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한 14만 1,711톤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미국의 석유 재벌이자 자선사업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1, 2, 3, 4, 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